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8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의 대미 대남 강경 발언은 제재 완화를 얻어내리는 데 목적이 있다고 미국의 전직 관료들이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통일전선부는 한국 내 탈북민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비난하는 담화를 내면서 한국 정부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유엔은 북한에 보건과 영양, 식수를 제공하기 위해 유니세프가 신청한 제재 면제 요구를 승인했습니다. 면제 유효 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입니다. 대체로 맑고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21도, 낮 최고는 22도에서 33도의 분포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미국과 한국에 대해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는 한편 중국 편들기를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북한이 긴장을 조성해 제재 완화를 얻어내려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한국 내 탈북민들의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남북관계 단절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에 대해서는 인신공격을 하며 노골적으로 중국 편들기에 나섰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북한의 이런 일련의 행동에 대해 미국에 화가 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They're angry because they've had no relief on sanctions and the Trump administration, if anything, has tried to tighten up the sanctions. I think Kim Jong-un is under.
힐 전 차관보는 특히 북한이 제재 완화를 얻지 못해 화가 났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오히려 제재를 강화하기만 했고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는 김정은은 무언가를 해보려 하지만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공격적으로 변할 때 첫 번째 특징은 다양한 반미 선전 선동을 증폭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미국 내 시위 사태를 연일 집중 보도하며 부정적인 면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북한이 인위적으로 긴장을 고조해 협상력을 높이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 perceives its leverage as increasing by raising the level of tension between North and South and improving its relationship with Beijing.
갈루치 전 특사는 북한이 남북한 간 긴장을 조성하고 중국과 관계를 개선하면 자국의 협상력이 높아진다고 인식하는 듯하다며 북한의 최근 일련의 행동들이 맞아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런 행동을 통해 미국의 현안으로 남으려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북한이 제재 완화를 얻어내기 위한 협상력을 키우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o try to continue to seek a relaxation or a removal of the sanctions that continue to be applied. The sanctions still bite. So anything North Korea can do.
북한은 제재가 완화 혹은 해제되는 방안을 계속 모색하고 있고 미국의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라도 다 유익하다고 보는 것 같다는 설명입니다. 전직 관리들은 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북한에게 중국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우방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번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입니다.
China is probably more important than it ever has been since the Korean War to the survival of North Korea. The only reliable partner that North Korea has these days is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한국 전쟁 이래의 지금이 북한의 생존을 위해 중국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며 북한이 현재 의존할 수 있는 유일한 협력국은 당연히 중국이라고 말했습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도 북한의 전략은 중국과 러시아와 관계를 강화하고 한국을 괴롭히며 미국과의 협상에서는 유연성을 보이지 않고 계속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려는 것이라며 전망이 매우 어둡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한국 정부의 대북 협력 의지가 북한의 강경 노선을 불러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한국이 최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북한과 대화와 협력을 적극 도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북한이 이를 이용해 전단 살포 중단 등 원하는 바를 이뤄내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에 이어 통일전선부가 나서 한국 내 탈북민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비난하는 담화를 내면서 한국 정부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는 25일로 예고된 탈북민 단체의 전단 살포 여부가 1차적인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내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북한 당국의 비난 담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 4일 발표한 담화에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남한 측의 조치를 요구하며 금강산 관광 폐지, 개성공단 완전 철거,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와 함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를 언급했습니다. 이어 5일 밤엔 통일전선부에서 대변인 담화를 통해 김 제1부부장이 이와 관련한 첫 조치로 연락사무소의 완전한 폐쇄 등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 한국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의 이 같은 위협에 대해 8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정부는 모든 남북합의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북한과 협력을 계속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연락사무소 폐쇄를 첫 단계로 공언한 것은 연락사무소가 지니는 남북관계 개선의 상징성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한국 민간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오는 25일 한국전쟁 발발일 즈음에 탈북민단체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이 이와 관련한 한국 정부 조치를 주시하며 대응 수위를 끌어올리려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측에서는 남북연락사무소의 효용가치를 높게 평가하지 않고 있는 거죠. 반면에 문재인 정부는 남북연락사무소가 대북정책의 성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높게 보고 있는 거죠. 이 차이를 이용하면서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단계에서 전단 살포가 이루어지게 되면 연락사무소를 폐쇄하는 수순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북한은 또 통일전선부 대변인 담화에서 남한에서 대북전단 제재 법안이 채택돼 실행될 때까지 북한도 접경지역에서 남한이 골머리가 아파할 일판을 벌여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며 남한이 몹시 피로해야 할 일판을 준비 중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9.19 군사 합의를 파기하고 남북 간 긴장감을 고조하는 조치에 나설 수 있고 접경지역 군사도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명분으로 대대적으로 반발하고 있지만 이미 지난해 말 천명한 정면 돌파전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사태와 인종차별 등 미국 내 문제로 북한 문제에 신경 쓸 겨를이 없는 상황에서 우선 한국을 상대로 벼랑 끝 전술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박원곤 교수입니다.
분명히 한국이 지금 북한이 요구하는 걸 할 수 없다라는 걸 북한이 잘 알죠. 금강산이나 개성공단 대북 제재 대우에서 이탈해 갖고 민족끼리 공동 사업을 하자는데 한국이 그렇게까지 할 수 없다라는 거를 알기 때문에 북한도 저는 북한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계속 한미 간의 이 갈등을 좀 이 탈동조화라든지 동맹 형해화 쪽으로 의도가 더 그쪽이 크다고 봅니다.
당분간 남북관계 냉각이 이어지겠지만 북한이 남북관계를 파탄으로까지 몰고 가려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도 나옵니다. 특히 접경지역 내 비행금지구역, 훈련금지구역을 설정한 남북군사합의는 북한에게 상당히 유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북한이 섣불리 파기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김진무 숙명여대 교수입니다.
남북군사합의의 상당 부분은 북한에게 굉장히 유리한 합의가 돼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북한이 그거를 굳이 깨버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 깨버리면은 그걸 다시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북한이 왜 자기가 손해보는 일을 하겠느냐.
박원곤 교수는 그러나 신종 코로나 사태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북한이 경제적으로 버티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면서 벼랑 끝 전술의 속도와 강도를 높여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군사합의 파기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한편 북한은 8일 오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시 통화에 응하지 않아 한때 북한이 연락사무소 기능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쯤 시도한 개시 통화는 불발로 끝났으나 오후 5시쯤 이루어진 마감 통화는 평소대로 진행됐습니다. 2018년 남북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으로 개성에 설치된 남북연락사무소에서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처음입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개시 통화에 응하지 않은 데 대해 북한 측이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아직 북한의 의도를 예단하기는 힘들다면서 9일 정상적으로 소통이 되는지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통상 연락사무소는 특별한 현안이 없더라도 평일 오전 9시와 오후 5시 두 차례에 걸쳐 업무 개시와 마감 통화를 해왔습니다. 지난 1월 30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개성에 상주하던 남한 측 인력이 모두 복귀하면서 특별한 현안이 없더라도 평일엔 두 차례에 걸쳐 교신을 이어온 겁니다. 한편 남북 간 동서해지구 군통신선은 이날 오전과 오후 통화가 모두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과 북한 최고 지도자의 역사적 첫 만남이었던 2018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이번 주로 2주년을 맞았습니다. VOA는 오늘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세기의 만남으로 주목받았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되돌아보는 특집 보도를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전쟁 위기로까지 치닫던 당시 상황이 어떻게 정상회담으로 급반전될 수 있었는지 그 배경과 의미를 전해드립니다. 김영권 기자입니다.
2018년 3월 8일 저녁 백악관.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을 면담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한국 특사단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브리핑을 한 뒤 기자들에게 중대 발표를 합니다.
And he expressed his eagerness to meet President Trump as soon as possible.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의지가 있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조속한 만남을 원했다고 전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즉석에서 이를 수락하고 5월 안에 만나겠다고 밝혔다는 겁니다. 석 달 뒤 미북 정상 간 세 개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전환점이 된 발표였습니다. 미북 두 정상이 매우 거친 말로 공방을 벌이며 전쟁 위기설까지 나돌던 몇 달 전 상황에서 대반전이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핵무력 완성을 강조하며 2017년에만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화성 14형 등 탄도미사일 20발을 시험 발사하고 핵실험을 두 차례 강행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유세 때 김 위원장과 햄버거 회동 등 대화 의지를 밝혔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We'll be met with fire, fury, and frankly, power.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멈추지 않으면 화염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데 이어 유엔 총회 연설에서는 미국과 동맹 보호를 위해서라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밖에 없다고 강력히 경고한 겁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늑다리 미치광이,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 2018년 신년사에선 핵 단추까지 거론하며 맞받아치면서 위기는 더 고조됐습니다.
미국 번터 전역이 우리의 핵 타격 사정권 안에 있으며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는 것.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의 것보다 훨씬 크고 강력한 핵 버튼이 있다고 응수하며 핵 단추 설정까지 벌였습니다. 하지만 두 달여 만에 분위기가 정상회담으로 급반전된 겁니다. 이에 대해 각 정부와 전문가들의 분석은 매우 다양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 등 미국 고위 관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한 전례 없는 최대 압박이 북한을 협상으로 돌아서게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지도력과 강력한 발언이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등 북한의 변화를 이끌었다는 겁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등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VOA에 중국까지 제재에 적극 동참하게 만든 최대 압박 캠페인으로 심각해진 북한 수뇌부의 자금 사정을 이유로 지적했습니다. 특히 전쟁까지 불사하겠다는 미치광이 전략과 예측하기 힘든 트럼프 대통령의 캐릭터가 겹치면서 정권 생존을 최우선으로 하는 북한 수뇌부의 셈법을 바꾸게 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한국에선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이 주장한 핵무력 완성을 지렛대로 정권 수립 70주년을 맞아 경제 발전을 위해 협상에 나선 것이며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미북관계를 개선하며 정상 국가화하겠다는 신호라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아울러 당시 중간선거를 앞두고 전임자들이 해결하지 못한 북핵 문제를 해결해 외교적 성과로 활용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셈법도 정상회담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이 더해지면서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남측의 대북특사단 파견으로 미북 정상회담은 추동력을 받습니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전쟁을 겪은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의 대통령인 나에게 평화는 삶의 소명이자 역사적 책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특사단의 백악관 브리핑 뒤 마이크 폼페오 당시 국무장관 내정자를 평양으로 보내 김 위원장의 비핵화와 정상회담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이어 폼페오 장관이 5월 초 재방북해 북한에 억류 중이던 한국계 미국인 3명을 석방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사의를 표하며 역사적인 미북 정상회담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릴 것이라고 발표합니다. 아울러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에 동의하면 체제 안전 보장과 번영을 약속한다며 유화적인 메시지를 계속 북한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순풍이 불던 분위기는 회담을 22일 앞두고 큰 위기를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5월 24일 정상회담 취소를 전격 발표한 겁니다.
I have decided to terminate the planned summit in Singapore on June 12th.
발단은 회담이 가까워오면서 북한의 비핵화 방식과 상응 조치를 둘러싼 양측의 신경전에서 비롯됐습니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비핵화 뒤 보상하는 방식의 리비아식 핵포기를 언급한 존 볼튼 백악관 국방부 보좌관을 비난하며 정상회담을 재고려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겁니다. 게다가 최선희 당시 외무성 부상이 북한의 비핵화에 의구심을 나타낸 펜스 부통령을 정치적으로 아둔한 얼뜨기로 지칭하며 미국이 지금까지 체험해보지 못했고 상상도 하지 못한 끔찍한 비극을 맛보게 할 수 있다고 비난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취소를 결정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보낸 소환에서 이런 엄청난 분노와 공개적 적대감을 볼 때 회담을 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마음이 바뀌면 주저 말고 연락하라고 말했습니다. 정상회담 좌초위기는 북한이 다음 날 빠르게 유화적 자세로 돌아서면서 관성열차처럼 재추진됐습니다. 이후 미국은 판문점 등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협의를 재개했고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들고 백악관을 방문한 뒤 싱가포르 정상회담은 다시 정상 궤도에 올랐습니다.
We'll be meeting on June 12th in Singapore. It went very well. It's really a get to know you kind of a.
하지만 충분한 실무 협의 없이 톱다운 방식으로 빠르게 진전되는 정상회담에 대해서 워싱턴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제기됐습니다. VOA가 6월 초 게리 세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 등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모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부정적 견해를 보이며 충분한 준비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답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자신감을 보이며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에 관심이 있고 그가 결단하면 북한은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곳이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싱가포르로 떠나기 직전 기자들에게 자신은 평화의 임무에 나서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n just a few minutes I'll be leaving for Singapore. I'll be on a mission of peace.
2018년 6월 12일 한국 전쟁 이후 70년 가까이 대립과 반목을 계속했던 두 나라의 최고 지도자는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싱가포르의 카펠라 호텔에서 역사적인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DJ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과 북한의 싱가포르 정상회담 2주년을 맞아 보내드리는 특집 보도, 내일은 두 번째 순서로 미국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의의와 문제점에 대해 살펴봅니다. 유엔이 유니세프가 북한에 보건과 영양, 식수를 제공하기 위해 신청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을 고려해 제재 면제 요구 유효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됐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에 미화 441만 달러 상당의 대북지원 물품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3일자 승인 서한에서 보건과 영양, 식수 공급과 위생 분야 등 유니세프가 북한에서 인도적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수적인 물품에 대한 대북 반출 금지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 기존의 6개월인 면제 유효 기간을 예외적으로 1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이는 신종 코로나 세계적 대유행의 결과로 물자 생산과 운송이 어려워진 상황을 고려해 유니세프가 유효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해 이뤄진 결정입니다. 유니세프는 지역사회와 학교 타가소의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고 수술이 필요한 복잡한 분만 과정을 겪는 산모 지원 등 입원 환자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 제공을 포함해 크게 세 가지 분야의 대북 지원에서 제재 면제를 신청했습니다. 또 아동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보고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 대북 인도주의 프로그램의 상황 감시와 통계 모니터링 등을 주요 사업으로 명시했습니다. 대북 제재위원회가 이번에 공개한 서한에는 미화 약 441만 7천 달러 상당의 대북 지원 물품 목록도 포함됐습니다. 목록에 따르면 유니세프는 최대 14개국 내에 위치한 약 39만 5천 명 주민, 117개 타가소, 71개 학교, 44개 병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응급 분만과 신생아 치료를 위해 인큐베이터, 산소 발생기, 초음파 스캐너 장비 등 의료기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수혜대상은 연간 최대 7,000명의 산모를 수용할 수 있는 군단위 병원들과 연간 최대 700명의 산모를 수용할 수 있는 리단위 병원들입니다. 이 밖에 약 35만 5천명의 1세 미만 아동과 임산부 36만 2천명의 정기 예방접종 프로그램을 위한 백신을 보관하고 있는 의료창고에 백신 보관 냉장고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유니세프는 대북 지원 물품을 네덜란드, 덴마크, 중국 등 세 국가에서 조달해 북한의 신의주와 남포항으로 배송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7일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재 면제를 신청한 유니세프는 약 한 달 만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브이뉴스 지다현입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이 탈북민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비난한 북한과 전단 살포 금지법을 추진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탈북민들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남북한이 모두 존중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 성명에서 북한 당국의 위협 때문에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추진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성명에서 과거 인권 옹호자로서 한국의 권위주의 지도자들에게 표현의 자유를 요구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원칙을 저버리는 게 놀랍다며 정부의 재고를 촉구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문 대통령과 그가 이끄는 진보적인 집권당은 김여정에게 북한에서의 기본권 침해 행태를 협박을 통해 한국으로 수출할 수 없다고 말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앞서 담화에서 한국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막지 않으면 남북 군사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위협했고 한국 통일부는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 시민들은 정부의 북한의 압박에 굴복하는 금지법을 제정하기보다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북한 정권의 위협에 대응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로버트슨 부국장은 주장했습니다. 북한 수뇌부의 위협에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이런 기본권 침해 요구가 끊이지 않을 것이란 겁니다. 이 단체는 북한의 2인자가 나서서 외부 정보를 담은 전단을 두려워해 목소리를 내는 건 오히려 외부의 압박과 정보에 대한 북한 정권의 취약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형 풍선에 메시지를 담아 북한에 보내는 건 표현의 자유 권리를 행사하는 명백한 사례로 제안하기보다 오히려 기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인권재단도 5일 성명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추진은 한국 내 탈북민들의 대북 인권 활동을 막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 단체의 알렉스 글래드스타인 전략기획실장은 성명에서 지난 몇 년 동안 한국에서 탈북민 출신 기자가 남북회담 취재에서 배제되고 북한인권운동가가 경찰에 체포되는 등 탈북민들의 대북 인권 옹호 활동을 막는 많은 사건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글래드스타인 실장은 한국 내 탈북민들은 오랫동안 김정은 체제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을 대변하는 소수의 목소리 중 하나였다며 이들이 북한 주민을 대신해 계속 옹호활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인권재단은 이어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법 이행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의 역할은 더 중요하다며 한국 정부가 탈북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도 70년간 폐쇄된 북한의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건 외부 정보라며 한국 정부가 이를 막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의 그레그 스칼라트 사무총장은 5일 VOA에 외부 정보는 남북 화해와 통일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바깥 세계에서 북한 주민들을 지원하려면 정보 유입보다는 더 중요한 작업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그러한 작업을 막으면 중단하면 그러면은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로운 통일, 남북 간 주민들의 화해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스칼라트 총장은 북한의 김 씨 일가는 외부 정보를 잘 알면서 주민의 눈과 귀를 막는 게 큰 문제라며 표현의 자유가 존중받을 때 국가 발전도 가능하다는 건 한국이 명확히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개인이 자기의 의견, 자기의 생각을 자유로이 표현해야 그만큼 사회가 건강하고 그만큼 정치가 건강하고 그만큼 경제가 건강하고 그만큼 그 나라의 정치, 사회,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DN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에 납치된 자신의 딸과 다른 일본인 납북자 구출운동에 앞장섰던 요코다 시게루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국의 대북인권단체는 고인이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았다고 회고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의 상징인 요코타 메구미 아버지 요코타 시게루 씨가 5일 향년 87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난 2018년 지병으로 일본 가와사키에 있는 병원에 입원한 지 2년여 만입니다. 요코타 씨는 1977년 실종된 뒤 나중에 북한으로 납치된 것으로 밝혀진 메구미의 아버지로 지난 40여 년 동안 북한에 납치된 딸과 다른 일본인 납북 피해자 구출운동에 힘써왔습니다. 특히 1997년에 납치 피해자 가족회가 결성된 뒤 이 모임 대표를 맡아 일본 전역을 돌며 납북자 구출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했고 1,400차례가 넘는 강연을 펼쳐왔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루치 사무총장은 요코다 씨의 별세 소식에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스칼루치 사무총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요코다 씨가 8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전하게 돼 슬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인과 가족들이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것을 꺼리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북한 김 씨 정권이 자행한 딸의 납치 사건이 종결되기 전에 고인이 세상을 떠난 것은 매우 비극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977년 11월 15일 당시 13살 소녀였던 메구미는 니가타현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실종됐습니다. 처음에는 북한의 소용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1997년 1월에 일본에 망명한 북한 공작원의 폭로로 메구미 씨가 북한 공작원에게 납치당해 평양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2년 평양에서 열린 북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납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어 2004년에는 메구미 씨가 우울증을 겪다 자살했다며 유골을 일본 측에 넘겼지만 감정 결과 가짜 유골로 드러났습니다.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일본인 납북자 수는 모두 17명입니다. 이 가운데 5명은 지난 2002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일본 총리의 방북을 계기로 송환됐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나머지 12명에 대해 8명은 숨지고 4명은 아예 북한에 들어온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일본은 2014년 5월 말 일본인 납치 피해자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지난해 7월 4일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고 일본은 이에 맞춰 대북 제재 일부를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늦어도 초과일까지 초기 조사 결과를 통보하겠다는 당초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이후 양국 간 협상은 사실상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 19일 2020년 외교청사에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는 일본의 주권과 생명, 안전에 관한 중대한 문제인 동시에 국제사회 전체의 보편적 문제인 기본적 인권 침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국교 정상화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여러 차례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나겠다며 정상회담 개최 의사를 밝혔지만 북한은 계속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은 미국이 왜 한국과 같은 나라를 동맹국으로 둬야 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워싱턴의 보수 성향 싱크탱크가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은 미국에 믿을 수 있는 동맹국으로서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상호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은 최근 발표한 코로나 이후 미한 경제협력 강화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계기로 미국과 한국이 동맹을 더 강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먼저 이번 코로나 사태가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 공동저자인 테리 밀러, 헤리티지 재단 국제무역경제센터 소장은 OL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3월 미국과 한국이 맺은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 협약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It's an example of how the countries, the two countries cooperate closely in a wide variety of economic issues. In this case, a currency.
미한 통화 스와프 협약은 두 나라가 다양한 경제 문제에서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매우 긍정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보고서는 또 한국의 코로나 대응은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을 동맹국으로 두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자국의 코로나 대응 경험과 전문성을 미국에 전수해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양국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관계 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 효용 극대화, 블루닷 네트워크 확대 적용, 5G 상호술 개발 협력, 미한 에너지 무역 강화, 그리고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등 5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밀러 소장은 특히 자유무역협정은 미국과 한국 경제의 매우 중요한 기반이라며 이에 대한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For me, by far the most important is to make the maximum use of the CORUS FTA. I think that that's a
2012년 협정 체결 이후 미국의 서비스 수출은 65억 달러에서 230억 달러로 증가하고 미국의 한국에 대한 직접 투자는 이 기간 50% 증가한 410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를 강화하는 것이 코로나 이후 미한 양국의 무역 불확실성에 대한 대처 방안이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보고서가 언급한 블루단 네트워크란 미국과 일본 국제협력은행, 호주 외교통상부가 함께 진행하는 프로젝트로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에서 지속 가능한 인프라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이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함으로써 미한 관계를 진전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밀러 소장은 나머지 분야에서의 협력도 중요하다면서 미한 경제관계 발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기회는 한국의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 경제 강국들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건설적인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한국의 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지적입니다.
Yeah, I just think that it's an opportunity for South Korea to participate with the largest economies in the world in construction.
밀러 소장은 미국이 한국을 정상회의에 초청한 것은 중국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한 건 한국에 대한 존경을 반영한 것으로 이는 양국의 관계 강화를 위한 기회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대북 전단 문제로 남북 간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당 정치국 회의를 열었습니다. 북한 관영매체가 공개한 회의 결과엔 민생 문제만 있고 대남 관련 언급은 없어 김 위원장의 애민 행보를 선전하는 데 초점을 맞춘 행사라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대외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8일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3차 정치국 회의가 6월 7일 진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선 나라의 자립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하기 위한 일련의 중대한 문제들이 토의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공개활동 보도는 지난달 24일 당 중앙군사위 제7기 제4차 확대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을 노출한 지 15일 만입니다. 회의에선 최근 남북 간 갈등 요인으로 급부상한 대북전단 등 대남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당 제1부부장과 통일전선부가 잇따라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는 담화를 발표하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폐 등 남한을 압박했지만 김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대남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채 화학공업 발전과 평양시민 생활 향상 방안 등 민생 논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김 위원장이 대남 비난에 직접 나서지 않고 애민 지도자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집중하면서 남북관계에도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의 특징을 보면 대미 대남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은 삼가하고 있는 경향이 있고요. 결국 대남 비난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한의 의도는 남북관계의 파괴가 아니라 남북관계에서 원하는 걸 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북관계 여지는 남겨둔 거라고 봐야죠.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황일도 교수도 향후 대남, 대미 관계를 둘러싼 상황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김 위원장이 직접적인 관여를 피하는 것일 수 있다며 대남 관계에 관한 한 여동생인 김재일 부부장에게 이림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2018년에 있었던 남북 간의 여러 가지 합의들을 하나하나 지금 재검토하는 과정에서의 책임자도 당연히 김여정이 되는 것이고 좋게 해석하자면 최종적으로는 김정은을 유보적인 카드로 남겨놓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일 수도 있겠죠.
조선중앙통신은 회의에서 석유 대신 북한의 풍부한 석탄을 원료로 활용하는 탄소 하나 화학공업과 국산 원료를 활용한 칼이, 즉 칼륨 비료 공업 창설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화학공업과 농업에 쓰일 비료 등 자력 갱생을 위한 핵심 분야에서 북한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조한범 박사는 특히 이번 회의에서 평양 시민의 생활 보장을 위한 시급한 문제들을 다룬 것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핵심 지지층을 달래기 위한 행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지난 4월 11일 당 정치국 회의를 통해 후보 위원으로 복귀한 김재일 부부장이 참석했습니다. 김재일 부부장의 좌우에 김정관 인민무력상과 조용원 당 조직지도부 제1 부부장이 앉았고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겸 국무위원회 제1 부위원장과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박정천 군 총참모장, 최부일 당 군사부장, 김영철 당 부위원장 등도 자리를 채웠습니다. 지난 2월 당 정치국 확대 회의를 통해 당 조직 지도부장에서 해임된 리만건도 회의석상에 등장했습니다. 리만건이 4월 당 정치국 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이번 당 정치국 회의 등의 보도사진에 계속 나오는 점을 고려하면 일부 직책에서만 해임되고 정치국 위원 자격은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올 들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현지 지도가 부쩍 줄었습니다. 전문가들이 이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 상반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공개활동과 현지 지도가 크게 줄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올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18차례 공개활동을 했습니다. 예년 평균인 50회에 비해 66%가량 감소한 겁니다. 현지 지도는 더욱 줄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1월 7일 평안남도 순천 인비료 공장을 현지 지도했습니다. 이어 2월 9일부터 4월 10일까지 8차례에 걸쳐 포병 9분대 훈련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3월 17일 평양종합병원 기공식에 참석한 데 이어 3월 21일 전술 유도무기 시범사격을 참관했으며 4월 10일에는 서부지구 항공 및 반항공사단 산하 연대를 시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지난 5개월간 3차례에 걸쳐 노동당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2월 29일에는 당중앙위원회 확대회의를 연 데 이어 4월 12일에는 당중앙위 정치국 회의, 그리고 5월 24일에는 당중앙군사위 확대 회의를 열었습니다. 공개활동 중 군부대 시찰이나 노동당 회의 등을 빼면 전통적인 의미의 현지 지도는 1월 7일 순천 인비료 공장 방문 단 한 번밖에 없는 겁니다. 5월 1일 비료 공장 준공식 참석까지 포함해도 현지 지도는 두 번에 그칩니다. 북한 최고 지도자의 현지 지도가 이렇게 감소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은 말했습니다.
지난 1월 이후 지금까지 그 현지 지도가 한 두 번밖에 없는데요. 이번에 뭐
당 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 확대를 했다고 했는데 언제 어디서 했는지도 발표가 없잖아요. 활동 자체가 지금 정지된 거나 마찬가지라니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공개석상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 잠적의 수는 더욱 잦아지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1월 26일 설 명절 기념공연을 관람한 이래 20일간 자취를 감췄습니다. 또 2월 16일 광명성절 태양궁전 참배 이후 2월 29일 군부대 타격훈련 참관까지 13일간 모습을 감췄습니다. 이어 4월 12일 당정치국 회의부터 5월 1일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까지 22일간 자취를 감춰 건강 이상설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5월 2일부터 5월 24일 당중앙군사위 확대회의까지 또다시 22일간 자취를 감췄습니다.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우려와 경제난으로 인해 현지 지도가 줄고 자주 잠적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어떤 영향, 왜냐하면 평양이 해외 노동자가 가장 많은 곳이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큰 곳이죠. 그리고 지금 대북 제재로 인한 마땅히 갈 경제 행보의 현장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와 그리고 이제 경제 행보가 없다는 것은 원인이 될 수가 있겠죠.
북한 내부 상황을 오래 관찰해온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스 국장은 코로나 감염 우려 외에도 김 위원장의 모종의 건강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A man of his age, he is really not in very good health. And the regime has to be very careful about letting him do things in public.
조한범 박사는 김정은 위원장이 아예 평양을 벗어나 강원도 원산 특각이나 모초에서 통치 행위를 하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평양 이외에 가장 방대한 특각 시설, 이제 말이 특각이지 거의 국경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완비되어 있는 데가 원산이고요. 호도반도는 미사일이라든지 장거리 발사체라든지 포병 훈련들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산은 김 위원장의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는 또 국정운영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볼 수 있죠.
앞서 김 위원장은 건강 이상설이 불거진 지난 4월 11일부터 5월 1일까지 22일간 강원도 원산 특각에 머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위원장의 현지 지도 감소와 잦은 잠적은 북한 정권의 통치 행태에도 미묘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선 김 위원장은 2주에 한 번꼴로 공식 석상에 나타나 노동당 고위회의를 주관하며 정치와 군사 분야를 챙기고 있습니다. 경제 분야는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재룡 내각 총리가 챙기고 있습니다. 경제사령탑인 김재룡 총리는 최근 황해도 남포항을 찾아 방역 상황을 점검한 데 이어 강서구역 청산협동농장을 찾아 모내기를 독려했습니다. 김재룡 총리의 현장 방문은 올해만 무려 25차례에 이릅니다. 하루 평균 한 곳 이상을 찾은 셈입니다. 한국의 강인덕 전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 행보를 중단한 것은 경제난의 책임을 관료들에게 떠넘기기 위한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책임은 지금 그 경제 문제 같은 거는 박봉주하고 김재령이니까 총리 두 사람만 이제 맺겠으니까 지금 총리 같은 사람은 한 달에 28회 내지 29회 정도 지금 지방 가서 뭘 하고 있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경제 문제 같은 것은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대외관계의 중요한 분야인 대미 대남관계는 김여정 제1부부장이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지난 3월 2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친서에 대해 담화를 낸 데 이어 지난 4일에는 한국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담화를 냈습니다.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스 국장은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가 과거와 달리 노동신문에 게재된 것은 평양의 권력 판도에서 김여정의 정치적 위상과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That is part of the calculus or the strategy. I think that Kim Jong-un wants to promote his sister as being a prominent player within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잠적과 현지지도 감소에 대해 엇갈린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공개 활동 공백기가 장기간 지속되면 지도력에 대한 의문과 함께 민심 동요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되는 기간이라고 보는데 지금 벌써 20일 자행했다가 하루 나타났다가 거의 이제 또 보름에 가까운 시간을 또 자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행의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다 보면 그런 동요는 파급 효과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나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스 국장은 지금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공개 활동을 하고 지시를 내린다면 북한 체제의 특성상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70년 전에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미군 병사들은 아직도 참혹한 전쟁의 기억이 생생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병대 출신으로 서부전선에서 치열한 고지 전투를 벌였던 쌀 스칼라토 씨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이제는 후대에게 한국전쟁을 알리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1952년 4월 19살의 어린 나이로 한국전에 참전한 쌀 스칼라토 씨는 미 해병대 1사단 소속 자동화기병으로 판문점 일대 서부전선에 배치됐습니다. 파병 직후부터 중공군과 전선 주변 요지를 뺏고 빼앗기는 쟁탈전을 계속 벌였습니다. 스칼라토 씨는 3일 뉴욕의 민간단체인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한국에 도착한 지 7일 만에 소년에서 어른이 됐다고 회고했습니다. 첫 전투에서 동료가 총에 맞아 죽는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There was a fellow right next to me on my right side. He was going home in one week. I didn't even get to know him that well. His name was Fred, and he got hit in the belly. But when he got hit, he landed on me.
일주일이면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던 전우가 총을 맞고 자신의 몸 위로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8시간 동안 지속된 전투 중에 정신없이 총을 쏘면서 전쟁의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실감했고 거듭되는 고지전 가운데 수류탄 파편에 맞았습니다.
From the corner of my right eye, I see this guy throw something, and I got hit with a grenade. I rolled down a hill. There was three of us that got hit. Opened my eyes, I saw these Asian people, and I thought.
1952년 7월 일명 시베리아 고지 전투에서 누군가가 수류탄을 던지는 것을 곁눈질로 봤는데 자신이 맞아서 언덕 아래로 굴렀다는 것입니다. 눈을 뜨니 동양인 두 명이 있어 중공군에 생포될 것으로 우려했지만 다행히 미군을 지원 중이던 한국인들이었고 이들의 도움으로 병원선까지 헬리콥터로 후송됐습니다. 스칼라토 씨는 치료를 받고 회복됐지만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도 미국도 모두 다 싫었고 전쟁이 지옥 같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린 한국 소년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참전의 목적을 찾았습니다. 하루는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 작은 마을에 지프차를 타고 정찰을 나갔습니다. 길가에 한국 여인 두 명이 죽어서 쓰러져 있고 주변에 소녀 둘과 작은 소년이 피투성이로 울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5살 남짓으로 보이는 소년은 한쪽 손목이 떨어져 나가 있었습니다.
This little boy grabbed my neck and was choking me. He was about 5-6 years old. I took his hand and I put him in my pocket. So the corpsman came running over.
남자아이를 안자 그 아이는 숨이 막힐 정도로 목을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마을 주민과 손짓, 발짓, 의사소통을 한 뒤 의사에게 아이를 데려다주고 나오다가 깜빡 잊고 전해주지 않은 아이의 손을 주려고 다시 들어갔지만 아이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Now I knew why I was there. I finally got the answer that I've been questioning so many times. We were there to save these children.
스칼라토 씨는 자신이 한국전에 왜 참전했는지 여러 번 고민하며 방황했었지만 아이의 죽음을 본 그 순간 깨달음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어린이들을 구하기 위해 미군이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스칼라토 씨는 이후 자신이 예전보다 더 훌륭한 해병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뉴욕주 한국전 참전용사협회 회장을 맡았던 스칼라토 씨는 1995년 협회가 결성된 이래 회원들이 미국인들에게 잊혀진 전쟁, 잊혀진 승리인 한국전쟁을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습니다.
So we decided to have what we call Tell-America program. We go to high schools, permission with the principal or the history teacher. We were very successful with the past.
텔 아메리카 프로그램, 즉 미국의 한국 전쟁을 알리는 사업을 통해 미국의 고등학교들과 도서관들에서 미군의 한국전 참전 경험을 알려왔다는 것입니다. 스칼라토 씨는 지금까지 25년간 교육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왔다며 하지만 이제는 한국전 참전 용사들이 고령화돼 외부 강연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미국에선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미국 구석구석 숨어있는 이야기를 찾아갑니다. 다채로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세계 각지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지역은
We visit Indian, a Mexican bakery, Nigerian,
미국에서 인종이 가장 다양한 군부대는 어디일까요?
When I first got here, they all welcomed me like they never.
거대한 실험실이 된 탄광이 있다면.
We're going down a mile, just about 4,000.
100년 전 사탕을 파는 사탕 가게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But, now it's here. We can have it.
미국 곳곳에 숨어 있는 흥미로운 이야기거리를 찾아가는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매주 월요일 밤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시간을 통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역사 속 오늘 632년 6월 8일 이슬람교 창시자 무함마드가 사망합니다. 이슬람교는 기독교, 불교, 유대교, 힌두교와 함께 세계 5대 종교 가운데 하나입니다. 회교도라고도 불리는 이슬람교 신자는 전 세계에 16억 명, 세계 인구의 23%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무함마드는 서기 570년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후 산속에 들어가 명상과 단식을 하며 인생의 참뜻을 구하다가 40살에 신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무함마드는 자신을 신의 예언자라 주장하며 알라 외에는 신이 없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알라 신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며 계급 타파를 주장했습니다. 무함마드의 주장은 노예와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큰 지지를 얻게 되며 아라비아 반도 전역을 이슬람화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슬람교가 200여 개의 종파로 갈리게 된 것은 무함마드 사후의 일입니다. 무함마드는 이슬람교를 이끌 후계자를 지정하지 않고 632년 6월 8일 62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될 것이냐를 놓고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이슬람의 여러 종파 가운데 가장 큰 두 개의 종파는 수니파와 시아파입니다. 수니파는 이슬람교의 지도자는 회중의 뜻을 모아 뽑아야 한다고 생각한 반면 시아파는 무함마드의 혈통만이 이슬람교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이슬람 신자들 가운데 85%가 수니파 신자들이고 10%가량은 시아파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1810년 6월 8일 독일의 작곡가 로베르트 슈만이 태어납니다. 어린이 정경, 사육제 등을 작곡한 독일 낭만파의 대표적인 작곡가 슈만은 12살 때부터 작곡을 시작했으며 피아노 독주곡과 가곡 작곡에 특히 뛰어났습니다. 라이프치히 대학과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법률을 배우다가 뒤에 프리드리히 비크에게 작곡과 피아노를 배워 피아니스트가 되려 했습니다. 그러나 손가락 부상으로 작곡가의 길을 가게 됩니다. 1840년 스승의 딸인 천재 피아니스트 클라라 비크와 결혼합니다. 결혼 3년 전인 1837년 자신의 스승이자 클라라의 아버지 프리드리히 비크에게 결혼 승낙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합니다. 클라라의 아버지는 둘의 관계를 극렬하게 반대했는데 클라라는 당시 촉망받는 피아니스트였고 슈만은 작곡의 소질이 있었지만 가난했으며 무엇보다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면을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슈만은 그 후 수많은 가곡을 작곡하고 맨델스존의 라이프니츠 음악원에서 강사, 드레스덴 합창단의 지휘자로 활약했습니다. 그러나 정신 이상으로 라인강에 투신 자살을 기도했다가 구조됐습니다. 그리고 2년 후인 1856년 46살에 병원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인종, 다양한 문화가 한데 어울려 사는 나라,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용감입니다. 위대한 정치인, 발명가, 탐험가, 기업가,
Bill Gates is the richest he's ever been.
이 미국의 대통령 1년간 보수가 40만 달러인데요. 게이츠는 그보다 두 배나
세계 최강의 아메리카를 건설하는데 앞장선 이들입니다.
네, 오늘의 미국이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건국 초기 광대한
그러나 각계 각층에서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도 이 나라를 조화롭게 이끌어가는데 빼놓을 수 없는 공로자들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나이에 처음 붓을
오늘 소개해드리는 마담 CJ 워커도 20년 동안 옷을 빠는 일을 했습니다.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이들도 이 사회의 영웅들입니다. 오늘날에 미국을 읽어놓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인물 아메리카. 매주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또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의 다시 듣기와 실시간 청취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바랍니다.